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TV 토론에서 부진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나는 예전만큼 쉽게 걷지 못하고 예전만큼 매끄럽게 말하지 못하고 예전만큼 토론에 잘하지 못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방법은 안다면서 말했습니다. 이어 이 일을 할수 있다고 온 마음과 영혼에 다해 믿지 않았다면 다시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나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발언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 토론에서 보여준 모습에 대한 비판의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에서 거칠고 쉰 목소리로 말을 자주 더듬으며 불안정하게 발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미 주요 매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진했다고 평가하며 민주당 내에서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일으킨 의사당 난입사태와 관련해 일부 격렬 시위 참가자에 대해 부당 기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의사당 난입사태 당시 바이든 대통령 당선 추인을 위한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의사 진행을 방해했던 혐의로 기소된 폭동 참가자 조셉 피셔 씨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의회에 의사 진행 방해 혐의에 대해 과잉 기소를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5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찬성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은 나머지 2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과 함께 반대편을 섰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시위 참가자가 단순히 의사당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도착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며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혐의로 잭 스미스 특검에 의해 기소된 상태로 특검이 해당 의도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기소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미 언론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전 이란 대통령이 지난달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지며 급작스럽게 치러진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개혁파 후보가 예상을 깨고 득표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과반의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서 최종 당선자는 다음 달 5일 결선 투표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29일 이란 내무부와 국영방송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선거 개표가 잠정 완료된 결과 마스투 페제시키안 후보가 1,041만여 표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이번 대선에 나선 후보 4명 중 유일하게 개혁파로 분류됩니다. 페제시키안 후보는 심장외과 출신으로 5선 의회 의원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대선 도전이며 헌법소위원회 후보 자격을 심사에 통과해 선거전에 치렀습니다. 페제시키안 후보는 서방과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 제재 완화, 히잡 착용 여부에 대한 단속 합리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표심을 끌었습니다. 미군은 28일 중동 국가 예멘의 이슬람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의 드론 7대와 차량 한 대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 미디어 X에 발표한 성명에서 드론과 차량이 미군 연합군과 해당 지역의 상선에 급박한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2023년 11월부터 홍해와 아덴만의 선박을 표적으로 삼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팔레스타인과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8일 후티군 대변인 야히야 샤리는 여러 척의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작전 이후 홍해에서 델로닉스 유조선을 직접 타격한 것을 포함해 네 척의 선박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국 해상무역작전부는 28일 이 선박과 가까운 곳에서 5발의 미사일이 발사됐으며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는 또 지중해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등에 대한 유조선 공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2월 미국은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해 홍해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 안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업용 선박은 일반적으로 세계 무역의 12%를 우선하는 이 항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역사와 전통만큼의 무게감과 깊이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클래식 음악도 시대에 따라서 그 형식과 분위기가 다른 음악이 유행했습니다. 바흐와 핸델 같은 작곡가가 활동했고 음악적인 발전도 획기적인 때였다고 평가하는 17세기에서 18세기 중반 사이에 바로크 시대부터 21세기 현대에 이르기까지 클래식 음악계도 시대를 풍미한 음악가와 또 작품을 다시 살펴보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 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 클래식 음악 여행은 우아하고 무게감 있는 바로크 시대로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부터 시작해보죠. 협주곡 3번 G장조 작품 번호 1048-1번 알레그로 악장입니다. 예후디 메누인이 지휘한 바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G장조 작품 번호 1041번 알레그로를 미국인 지휘자 예후디 메누인이 이끈 바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은 클래식 고전 음악의 깊이와 향기 전해드리는 시간이고요.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방송합니다. 오늘 음악 여행은 바로크 시대 음악과 작곡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는 예술 문화의 재탄생,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진 르네상스 시대에 이어서 나타난 새로운 풍의 예술 시기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600년대 후반에서 1800년대 사이, 17세기에서 18세기 중반의 그 문학과 음악, 미술 등 당시 주류를 이룬 예술사조에 바로크라는 이름을 붙여서 구분을 하는데요. 이 바로크가 포르투갈 말인 찌그러진 진주 또는 우둘투둘한 진주라는 뜻의 바로코에서 유행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영롱하고 우아한 진주보다는 그 찌그러짐에 방점을 둔 그러니까 예술적 표현에 있어서 불협화음이라든지 기이함이 두드러졌던 그 시대를 비유했던 말이 바로크였습니다. 오르가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요한 파엘벨의 캐논과 지그 듣겠습니다. 같은 형식의 선율이 반복되는 캐논 형식은 대작곡가 바흐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17세기 말에 작곡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파헬벨의 캐논은 지금도 다양한 악기로 연주되는 가장 대중적인 바로크 시대의 명곡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폴 니콜슨이 이끈 길드홀 현악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라고 하면 교회나 성당의 오르간 소리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묵직하면서도 강한 소리, 뭔가 눌러진 듯한 화음에 압도될 때도 있는데요. 그런 느낌의 음악을 들으셨다면 이 바로크 시대에 만들어진 작품이 아닐까 생각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묵직한 분위기에 변조, 불협화음이 널리 쓰였던 시대입니다. 1600년대 말에서 1700년대 전반에 활동한 게오르그 텔레만과 요한 세바스찬 바흐, 요한 파헬베리 그런 음악을 많이 만들었던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독일의 작곡가였습니다. 바흐의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을 영국의 지휘자 네빌 마리너가 이끈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드 연주로 준비했고요. 게오르그 텔레만의 플루트와 현악 바소 콘티뉴를 위한 협주곡 디단조의 안단테 악장은 마사이로 아리타의 바로크 플루트로 들어보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클래식 고전 음악 전해드리는 주말의 음악 여행입니다. 오늘은 바로크 시대 음악과 작곡가를 따라서 음악 여행하고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에는 성악과 종교음악 중심에서 기악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오르간이나 바이올린, 리코더 같은 악기가 성악가의 음성이나 가사 전달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배경음악 같이 역할을 했는데 바흐나 비발디, 핸델 같은 당시의 작곡가들이 성악 사이에 이 악기의 선율과 특징을 드러내는 연주 부분을 넣기 시작했고요. 그런 시도에 따라서 오페라, 칸타타, 오라토리오가 나왔고 또 악기의 독주, 협주곡 등 다양한 기악 형식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멜로디를 동시에 연주하는 푸가 형식도 바로크 시대 음악의 한 특징입니다. 1730년대 비발디가 만든 오페라 그리셀다의 한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난도의 기교를 구사하는 소프라노 콜로라투라와 금관악기 또 챔발로의 소리가 어우러집니다. 이탈리아의 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 지오반니 안토니니가 지휘한 이탈리아의 앙상블입니다. 일 지오디노 아르모니코의 연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바로크 시대는 악기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지금 명품 바이올린, 명품 첼로로 불리는 이 유명한 악기 장인들의 역사가 시작됐던 때고요. 현을 뜯어서 소리를 내는 챔발로나 합시코드가 아니라 건반을 누르면 울리는 소리가 나는 이 피아노 형태의 악기에 관심이 생겼던 때입니다. 바로크 시대에는 바이올린과 함께 오르간, 챔발로, 리코더가 많이 쓰였습니다. 하프시코드, 챔발로가 있었고요. 첼로의 전신인 비올라다 감바, 하프, 그리고 기타처럼 생긴 현악기, 류트류의 악기로 만돌린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타처럼 생기긴 했습니다만 몸통이 작습니다. 뒷부분이 블룩해서 서양 배 모양으로 된 만돌린인데요. 이 아몬드 모양이란 뜻의 이탈리아 말 만돌라에서 유래한 말로 이탈리아에서 이 만돌린이 크게 유행했답니다. 만돌린은 기타에 비해서 음계를 짚는 이 목 부분이 굉장히 짧습니다. 밀라노식 만돌린은 현이 12개였고요. 나폴리식은 8개. 이 악기마다 음역과 소리가 달랐는데요. 요즘 현대 사람들이 취미로 배우고 또 바로크 음악을 연주할 때 쓰는 전문가용 만돌린은 대개 나폴리식입니다. 이 만돌린이 현대와 바로크 시대를 연결해주는 악기로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만돌린 연주곡으로는 이탈리아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의 협주곡 C장조가 유명합니다. 1980년대 미국의 어느 코미디 영화에서 아주 인상 깊게 쓰인 그런 덕인데요. 작품 번호 425의 1악장 알레그로를 이탈리아의 바로크 음악 전문가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인 파비오 비온디가 이끈 유로파 갈란테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의 만돌린 협주곡 C장조 작품 번호 425-1번 알레그로 파비오 비온디가 이끈 유로파 갈란테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전환되는 시기 음악계 변화 중심에는 이탈리아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젊은 음악가들이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이전의 음악이 단순한 선율이었다면 바로크 시대를 여는 작곡가들은 화성을 더했고요. 가극인 오페라 형식을 만들었고 오페라 공연 중간에 춤음악 또 기악 연주를 배치했고 그런 시도는 가까운 프랑스와 독일, 영국 음악계로 번져나갔습니다. 알렉산드로 스카를라티, 몬테베르디, 줄리오 카치니, 아르칸젤로 코렐리, 바로크 음악의 토대를 세운 이탈리아 나폴리 지역의 음악가였습니다. 중세 셀틱 분위기가 가득한 몬테베르디의 작품 라우다테 도미눈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소프라노 줄리안 베어드의 목소리와 작곡가이자 류트 연주자인 론 맥파클레인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알렉산드르 스카를라티의 아들 도미니코 스카를라티의 소나타 2장조 작품 번호 380. 원래는 하프시코드 연주곡인데요. 오늘은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듣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음악여행은 바로크 시대 음악 그리고 작곡가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 음악가 소개하면서 독일의 작곡가 게오르그 핸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으로 귀화해서 조지 핸델이라고도 불리는 종교음악, 오라토리오 합창, 또 축제를 위한 음악 작품으로 유명한 작곡가가 바로 핸델입니다. 오르간을 기본으로 만들었던 교회 중심의 음악 형식을 벗어나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었던 핸델이 영국에 가서 새로운 음악 세계를 펼쳤습니다. 반주를 위한 악기 연주를 넘어서 악기마다의 특성을 살린 독주곡, 협주곡을 만들었는데요. 당시 영국 사회의 호응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 앤 여왕의 총애와 지원을 받아서 영국에 정착하게 된 음악가였습니다. 핸델이라면 수상음악, 불꽃놀이 음악도 떠오르는데요. 템스강에서 왕실의 뱃놀이 연회가 있었는데 왕과 귀족이 탄 배 옆으로 연주자를 실은 배를 띄어서 연회에 흥을 돋았고요. 덕분에 계속 왕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는 일화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핸델의 수상음악 모음곡 2번 중 D장조, 작품 번호 349번, 알라 홈파이프. 미국계 캐나다인 지휘자 진 라몽이 이끈 바로크 음악 전문 실내악단 타펠 무지크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바로크 시대 음악가 조지 핸델은 오라토리와 칸타타로 성악의 역사를 또 크게 발전시킨 작곡가입니다. 교회 중심의 사회였던 당시에 기도 사이에 부르는 찬미가 찬송가에 오페라의 극적인 요소를 도입했고요. 그 형식을 키워서 공연을 만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라토리오입니다. 기도의 노래와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는 성악가의 해설가 그리고 합창이 더해졌습니다. 오라토리오하고 칸타타는 비슷한 형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라토리오는 그 길이가 훨씬 더 길고요. 화려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중에서 메시아라는 작품은 지금도 공연 소식 자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성탄절쯤에는 교회나 성당 행사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인데요. 총 60여 곡으로 돼 있고 공연 시간이 2시간 30분 정도가 넘는 대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삶 그리고 순환을 담은 얘기입니다. 자, 핸델의 메시아에 대한 명성에는 기립박수의 전통이 세워진 작품이라는 일화도 따라다닙니다. 1740년대인데요. 런던에서 이 메시아가 초연됐던 날 그 객석에 영국 왕이 있었는데 메시아 중 2부 너의 주를 찬양하라라는 뜻의 히브리어 할렐루야 부분을 듣고 이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했습니다. 왕이 일어나서 손뼉을 치니까 관객들도 따라서 박수했겠죠. 그래서 그 뒤로는 이 할렐루야 합창 때마다 객석이 기립해서 박수하는 연주자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는 전통이 생긴 거라고 합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 몰몬 타버나클 합창단과 유진 올만디가 지휘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